이사야서 14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제 매주마다 자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사야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들으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지도 모르는데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바벨론의 그 멸망하는 모습이 그 결과가 단계적이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표현했더랬어요. 1단계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단계는 치욕을 당한다 그랬고 세 번째 단계는 저주를 당한다 그랬어요. 대충 생각이 나십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주의 단계는 이런 얘기도 했었죠. 다 이름이 없어질 것이다. 후손이 남지도 않을 것이다. 싹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최소한 이사야서를 꾸준히 지금 듣고 오신 분들은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신다 그래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수르가 왜 나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반응이 지금 나오셔야 돼요. 지금 14장까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수르가 나왔고요. 다음 주에는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일단 그 구조 이렇게 나눠놓은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막 주세요. 22절과 23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설교할 부분이고요. 28절에서 32절까지는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질문이 여러분들이 왜 던져야 되는가 하면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수르가 나오지? 라고 던지셔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할게요. 13장부터 이사야서 설교의 2부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에다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열국, all nation들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수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주에는 블레셋 얘기가 나오고 15장에 가면은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니까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저 19장에 가면 이제 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나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따가 설교 본론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질문을 이렇게 던질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는 질문이에요. 역사에 있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나왔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나왔습니까? 아수르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는 12장 이전에 다 했어요. 12장 이전에 다 이야기를 하고 13장에 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해본다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바로 이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계속해서 막 못 살게 구는데 그 아수르를 누가 멸망을 시키는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에는 아수르가 아직 멸망은 하지 않았지만 아수르는 멸망할 거다. 2, 3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근데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 멸 것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샘플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 너도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바벨론의 멸망은 22절과 23절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혹시 펴고 계신다면 한글 성경은 21절 윗부분에 작은 제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21절 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후손들을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을 다 꺾어버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어나서 세력을 모은 다음에 그러니까 후손들이 바벨론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그 세력을 만들어서 성읍을 다시 재건할까 봐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21절 끝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성읍들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라고 2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로 들어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와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I will arise라고 시작해요. 내가 일어나겠다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 21절과 22절을 연결을 해보아야 돼요. 21절에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후손들이 그 성읍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들이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읍을 그 다시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쟤네들로 하여금 저 땅 다시 못 갖게 해. 저 땅 다시 가지면 안 돼. 저 성읍 다시 가지면 안 돼.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거예요. 그 바벨론 땅은 이미 하나님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것인 걸로 믿습니다. 이 대답이 약간 작네. 예, 미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것이니까 그거를 니네가 뺏어간다 안 뺏어간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확실하게 멸망시키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22절에 네 가지의 명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네 가지의 명사를 사용하시는데 이름, 남은 자, 자손, 그러니까 자녀, 후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이름은 다 아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이름도 끊어버리시고 남은 자도 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도 끊어버리시고 후손도 끊어버리시겠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네 개의 그룹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뉴스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중국에 지금 뭐 홍수가 났다잖아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특별히 그 우리 맨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잖아요. 그 우한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고 스촨성에서도 그러니까 주로 중국의 남부 지역에 그렇게 비가 온다는데 어느 지역은 뭐 1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온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그 댐이 그 중국에 있는데 그 댐의 수위 그 물을 담아놓는 그 물 높이 있잖아요. 그 높이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왔답니다. 그러면 물이 넘치면 안 되니까 그 댐을 방류를 하면 열고 물을 방류를 하면 그 하구에 있는 저 밑에 있는 하류 지역에 있는 땅들은 다 잠기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복구해요, 안 해요? 복구하죠. 쓰나미가 옵니다. 쓰나미가 와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뭐 이런 데 뭐 사이클론이 오고 해서 뭐 허리케인이 오고 그래서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다 죽지는 않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구하잖아요. 화산이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막 용암이 흘러내려오고 집을 다 태우고 그러고 가요. 예, 아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없대요. 이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여러분 아수르 기억하시죠? 아수르도 표현하기를 백향목과 같다 그랬어요. 숲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그 숲을 다 잘라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말 기억하세요?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을 정도의 남은 자는 있다 그랬어요. 아수르도 남겨놓는다는데 바벨론은 다 꺾어버리신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고선 22절 끝에 가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23절 끝에 가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이거 저 정목사 얘기 아니야. 이거 이사야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 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벨론을 미워하시지? 이런 질문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도 교만했고요. 바벨론도 교만해요. 그런데 아수르는 교만하기 때문에 꺾어버리시겠다, 잘라버리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은 자가 있는데 바벨론은 이름도 기억나지 못하게 하라, 기념비도 세우지 못하게 하라, 그냥 남은 자까지 싹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 바벨론은 이 악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악한 모습,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할 때에 바벨론이라고 썼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멸망 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다른 나라를 비유할 수 있거든요. 아수르 비유할 수 있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꼭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세상, 이 악한 세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단어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파괴하시고 짓밟으시고 깨부시는 모습이 완벽하게 부시겠다, 완벽하게 무너뜨리겠다, 완벽하게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거기에 이름, 남은 자,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해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미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수영장이 있는 집도 있지만 수영장이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갑니다. 뭐 호텔에 수영장을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집에 수영장에 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모이면 수영장 옆에서 뛰잖아요. 그렇죠? 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뛰다가 넘어지면. 이게 걱정이에요. 아, 물에 빠지는 거는 늘 옆에 어른들이 있으니까 후다닥 들어가서 건져내면 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뛰다가 넘어지면, 특별히 그 미끄럼틀이 있는 수영장에 그 미끄럼틀이 있는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 큰 아이가 아니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가 그 미끄럼틀에서 제대로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까분다고 그 손잡이 있는데 그거를 배에다 깔고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쳤는데, 한 아이가 그거 흉내내다가 물속으로 제대로 빠져야 되는데 그냥 옆에 있는 그 난간이나 아니면 그 돌에다가 이렇게 쿵 하고 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크게는 안 다쳤어요. 쿵 하고 쪘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러면 저 아이는 저 암흑의 집사님 아이예요. 그럼 내 아이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미안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아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러면 다쳐. 봤지? 아빠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야단쳐야 안 해요? 야단치죠. 지금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저렇게 멸망을 하는데 그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큰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은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잘 봐.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를 잘 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야.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당할 거야. 그러면서 아수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4절부터 27절까지가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샘플링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 샘플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즉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수르야 너 잘 됐다, 너는 멸망할 거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향하여서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바벨론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라면 바벨론을 향해서 아수르 잘 봐,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지금 이사야가 저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교회 와서 이제 강대성에서 이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보기도 했는데, 이사야가 저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까 두려워해라.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22절과 23절에서 나타났던 것은 아까 강조했던 게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근데 24절에 와서는 이게 더 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한다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만 지금 제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이장입니다. 45장 23절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며 아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요. 우리는 보통 맹세할 때 어머니 이름 걸고 아버지 이름 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두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고요, 하나님보다 귀한 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본인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내뱉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러니까 능력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 62장은 유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다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회복하게 하실 때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야 내가 너를 지켜줘서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해줄게, 그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겠다,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다라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62장 설교할 때에 그때 듣기로 하고, 어쨌든 14장, 45장, 62장 이 세 구절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혹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읽은 14장 24절에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구절에도 성경책에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14장 24절을 다시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생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2세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에 어렸을 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학교에서 어쩌면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영어 강의를 하나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정통 종합 영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성문 종합 영어? 예, 성문 종합 영어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그 대충 이제 몇 년도에 학교를 다니셨는지 알게 되는데, 정통 종합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어 교재하고 합쳐져 갖고 성문 종합 영어를 했어요. 저는 성문 종합 영어 시대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새 거 못 사고 중고책인 정통 종합 영어 참고서 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런 거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배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have plus pp 이런 말씀 들어본 거 기억나세요? have plus pp 그냥 무조건 외워 그래갖고 배도 엄청 맞았어요. have plus pp는 뭐냐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냥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영어 성경 구절에 있죠. The Lord of hosts has sworn as I have planned. 그래서 have planned라고 하는 말은 그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경영한 것. As I have purpose라는 말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과거 완료형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완료형도 있어요.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shall it be, shall it stand라고 했는데, 여기서 will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shall이라는 말을 썼어요. will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냥 단순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데요, shall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의지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과거 완료형과 미래 완료형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계획했어, 하려고 그랬어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어,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옛날에 경영했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지금 아수르에게 먼저 1차적으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수르야,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벨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이렇게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거라고 내가 계획했어. have plus pp예요. 그러면 바벨론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해요. 그러면 무섭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말했다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러므로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건가 하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가 하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통점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했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심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Don't worry. Be happy. 말했다, 이룬다. 이 말을 대상이 양극입니다. 대상이 완전히 갈려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완전히 갈려 있는데 하나는 대상이 심판의 대상들. 그 심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멸망당할 거야. 이거고요. 다른 쪽에서는 은혜의 대상자들. 그 은혜의 대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을 한다면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신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은혜의 대상자라고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대상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계획했다? 이루겠다예요. 그러면 은혜의 대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 완벽한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계획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 자세, 신앙생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만 확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도 확실합니다. 26절, 27절에 하나님의 그 확실한 경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아수르에 대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아수르가 마치 하나님의 몽둥이 도구와 같다 그랬어요. 누구를 향한? 유다를 향한. 유다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수르를 들어서 야단을 치셨는데 이 아수르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이 아수르를 꺾으실 때 그냥 꺾는 것뿐만 아니라 산 위에 가서 짓밟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산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팔레스틴이 그 산악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꺾으신다, 그곳에서 짓밟으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26절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수르를 꺾고 짓밟았을 때 유다 백성, 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지질이 됐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꺾으실 때에 유다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던 짐을 벗겨주시고 억압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 바벨론을 꺾으시고 멸망을 시키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을 벗겨주시고 억압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악의 짐을 짐 때문에 무거워하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죄악의 종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악한 마귀를 벗겨내 주시고 짓밟아 주셔서 우리들의 양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일에 완벽하게 드러난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펼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요. 27절 보실래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누가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꺾으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누가 거절하겠느냐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을 수 있으십니까? 이사야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을 수 없다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세기에 청교도 신학자 중에 알렉산더 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그가 목적한 것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가 목적하신 모든 것은 다 일어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것은 안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면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경영이 확실하다라고 강조해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요? 바벨론한테 들으라고. 너희들 교만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너희들 봤잖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이렇게 망한다니까. 너 어떻게 살 거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할래? 그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대상이냐? 은혜의 대상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대상이라고 지금 믿고 계십니다. 맞지요? 여러분 다 은혜의 대상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믿지요? 그러면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대상에,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속에서 사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인조이하는 멋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멋있고 행복하고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다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